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얼마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르신들 무료 대중교통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라도 조금 제한해 보는 게 어떻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묵은 과제인데 사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이런 거였는데 네. 정부가 전시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맥락 차원에서 조금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조금 혼잡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혼잡도를 줄이는데 어르신들을 아침에 이제 무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좀 줄여보라. 약간 뭐 얘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면 혼잡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침에 네. 버스 타고 출근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하여튼 뭐 둘러싼 네. 해묵은 과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우리 백종원 기자님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취재해봤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 이 네. 대통령이 말하는 취지는 한참 연결을 들어보면 또 뭐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바로 보시면
네.
유가 교통 그러니까 대중교통 확대 대책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긴 합니다. 중동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굳이 따지면 교통수단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그중에 이제 메인인 지하철이 더 혼잡해질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용을 덜 하시게 무료 혜택을 좀 줄여보면 어떠냐라는 어떤 제안을 한번 던져본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그 대중교통 무료를 출퇴근 시간에만 좀 제한하자 네.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논리를 보려면 네. 일단 기본적인 거 슬라이드 보시면 뭐 제일 메인이 서울이니까 서울을 한번 경우를 보면 다른 6개 광역지자체에도 지하철이 있긴 합니다만 서울을 보면 일단 승용차 대중교통 서울 수송 분담률이 27% 선이고요. 지하철이 44% 선이에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버스가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지하철이 비중이 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지원 확대책 같은 걸로 뭐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저 교통 수요를 지하철로 옮겨간다면 지하철이 약간 붐빌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이런 논리 그리고 버스로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지하철로만 간다는 보장은 없을 거고 이럴 경우에 대중교통 추가 이동을 유도할 건데 정부에서 그럴 때 이제 뭔가 혼잡도를 낮추려면 버스의 경우에는 어르신 할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어르신 할인을 좀 줄이면 어르신들이 좀 다른 시간대에 이동하시면 혼잡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논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좀 뛰어넘어가서 요거부터 볼까요? 요게 메인입니다. 이 하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전체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 서울 지하철의 이용자 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자정까지예요.
네네네.
보면은 이제 뭐 예상 가능하죠. 아침에 많이 이용하시고 퇴근 때 많이 이용하시고. 그럼 노인 어르신 분들의 이용 패턴은 어떠냐? 요 빨간 선입니다. 요 황색 선을 이렇게 꺾은 선으로 그린 건데 비중으로만 보면 아침 7시 때에 어르신들 탑승 비율은 전체 대비 9.7. 거의 10% 정도.
네.
10분 중에 한 분은 어르신인 거예요. 아침 7시 때에는. 8시 아침 8시 때에는 7.9. 뭐 약간 빠지긴 하지만 하여튼 8% 정도 선이다. 그럼 퇴근 때는 어떠냐? 퇴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어르신들 탑승 비율이 7.7. 그러니까 종합하면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이 전체 인원 대비 타시는 비율은 한 8-9%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 지하철에 어르신이 타는 비중은 전체 시간으로 하면 15% 선입니다. 평균으로 하면. 근데 출퇴근 시간은 8%, 9%.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출퇴근 시간이 약간 덜 타시는 거긴 해요.
근데 어르신들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려고 타시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주된 반발 논리이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타시는 거 생각하면
네.
어르신들이 타는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타는 사람이 많아서 비중이 줄어든
그렇죠. 게 아닐까. 여기 보면은
아, 그럴 수 있겠네.
어르신들 승차 인원 절대 그러네. 숫자를 보면 쭉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시작해서 쭉 늘어나가지고 낮이 메인이긴 해요. 낮에 많이 이용하시는 게 많긴 하고 근데 다만 전체 승차 인원이 또 아침에 적으니까
그래서 비율이 높은 거고
어르신들 탑승 비율로만 보면 새벽 6시 이전이 30%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떨어져가지고 출퇴근에 좀 떨어졌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낮에는 느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뭔가 무료 혜택을 지금 현재 있는 42년째 있는 무료 혜택을 제한하거나 줄이면 요게 요로 가거나 뭐 줄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혼잡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근데 장수론 기자 말처럼 진짜 저분들도 생업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거라고 하면 네.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논쟁이 간단한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논쟁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냥 요약해서 보면 일단 김 기자가 말한 대로 어르신은 놀러만 다니냐. 일단 거기서부터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대한노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일해야 되는 노인으로 출퇴근하는 걸 수 있는데 월급이 넉넉치 않아서 그걸 벌어보려고 나오는 노인 어르신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요금을 물려야겠냐. 지난 40년간의 그런 복지정책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요. 반대는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이면 그 정도 요금은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일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예.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깎아주고 안 하시고 놀러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깎아주고 예.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분들은 깎아주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네. 그걸 구분하기가 아주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이런 기본적인 찬반 논리가 있고 지난 10년 동안 2017년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토론회 같은 것도 했었어요. 지난 2017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최로 이유는 딴 이유였죠. 이런 혼잡도 때문이 아니라 지하철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좀 줄여봅시다라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강한 그 어르신들의 반발과 그런 것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는 무료는 아니잖아요.
네, 예.
왜 지하철만 무료인 거예요?
예, 그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사람들이 워낙 오래됐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왜 버스는 공짜가 없고 지하철은 공짜지?
그러니까.
라는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면은 요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에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개통식 때 찍힌 사진이고 보도 네.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84년 5월 23일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일은 5월 22일이었죠. 개통식은. 이게 뭐냐면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만 시청 쪽으로만 한쪽만 개통했다가 요 84년 5월 22일 날 전 구간 이렇게 순환선으로 개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뿌듯했나 봅니다. 그래서 탄 다음에 이제부터 기존에는 요 개통식 전에는 70세 이상 반값 무료인가 뭐 그랬는데 이날 당장 시행을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100% 무료로 해라라고
1점으로
예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 많이 좋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 이 개통식을 계기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이렇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100% 무료는 잘 사실은 잘 없거든요. 예, 그 보면은 제가 뒤쪽에 볼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논의에 어떤 약간 참고는 될 것 같은데 피크 시간은 제외하고 60세 이상 무료 혜택을 주는 그런 대중교통 지원책이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철도 버스를 50% 노령층 65세 이상 할인해 주는데 이용 시간을 어떤 그 프라임 타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있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화상 일본의 예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네. 고령 사회가 일찍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세입니다. 70세 이상 원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그 연간 패스를 사요. 연간 패스를 사는데 일반적인 노년층은 연간 패스 한 11만 원 정도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연간 패스를 유료로 정도. 사는 거고요. 유료로 사는 거고 아주 저소득층 뭐 한 달 벌이가 뭐 100만 원 안 되는 그런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주면 연간 패스를 주는 그런 어쨌든 완전 공짜는 아닙니다. 100% 공짜는 아니고 연령도 70세.
저게 맞는 것 같은 게 예. 사실 아침에 생업하시는 분은 어쨌든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액은 본인이 부담. 그러니까 뭐 소득 수준이 안 돼, 자산이 안 돼 이런 분들 생업하러 가시는 거면 그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네.
뭐 조금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되시고 굳이 내가 생업이 아닌 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발라낼 수 없으면 저렇게라도 연간 패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죠. 그리고 연간 패스 개념하고 바우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그렇죠. 수 있는데 네.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바우처 방식 얘기했다가 굉장히 대한노인회로부터 된소리를 맞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요 네. 논란은 쉽지는 않다.
쉽지 근데 않죠.
요거를 대통령이 조금 다른 논리로 재정 부담의 논리가 아닌 대중교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혼잡도 완화라는 논리로 이번에 한번 화두를 던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중요하기는 한 게 어제 오늘 자정부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제 퇴근하는데 주유소 앞에 줄이 네.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1차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버스 어떤 정류장까지
오늘부터 기름값 오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 어쨌든 기름값이 굉장히 민감한데 어쨌든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민감한 분들은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생업이 아니라고 하면 아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혼잡도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지하철의 재정 부담 이 42년 된 노인 그 무임 승차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올릴게요. 그 수도권 지하철 혼잡도 요 대통령이 들고 나온 혼잡도니까
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뭐 예상할 수 있듯이 2호선이고요.
네.
근데 이건 총 이용자 수고 노선 길이에 따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잡도로만 보면 일단 혼잡도의 정의는 실승차 인원을 정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칸에 한 160명에서 180명 탄다 그러면 100%면 180명 탄 거죠. 근데 이제 150%면 뭐 50% 더 탄 거니까 뭐 240명 탄 거고요. 그래서 보통 혼잡도 150%면 어우 사람 많은데? 라고 옆 사람하고 어깨가 닿을 정도가 150%입니다.
지하철은 당연히 어깨가 닿는 거 아닌가요?
보통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배들 아침에 출퇴근 하실 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전철이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150%부터가 더 어깨가 닿을 정도. 170% 혼잡도는
진짜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양팔을 쓸 수 없을 정도가 170%.
출근 시간대.
예, 출근 시간대. 특히 뭐 장순원 기자나 저 같은 경우에 9호선 많이 타니까
네.
9호선 출퇴근 시간은 뭐 170% 이상이라고 체감하고 있죠.
300% 되는 것 같아요. 네. 9호선은.
예.
밀고 막 사람들.
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증량을 통해서 조금씩 해소하고는 있는데, 예, 혼잡도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거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국소적으로 말고 분기별로 집계를 하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1호선에서 8호선 혼잡도 데이터를 분기별로 공개하는데, 보면은 의외로 8호선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게 평균이 159니까 한 160인데, 그러면 타면 무조건 어깨 닿고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호선이 지금 열차 고장 문제도 있었고 열차 증량 문제도 있어서 8호선이 의외로 몽천토선 강동구청 이쪽이 밀리고요. 전통적으로 2호선 당연히 사당 방배 이쪽 많고요. 4호선이 사실은 2022년에 혼잡도가 제일 높은 노선이었습니다. 180%니까 뭐 한성대 있고 이런데 되게 사람 많았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낑겨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차를 늘려가지고 작년 4분기 말에는 일단 어깨가 닿거나 닿지 않을 정도 143% 정도로 개선했다라고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9호선은 어나더 월드인가요?
네. 9호선은 관리가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나더 월드다 진짜. 네,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이제 서울교통공사 직접 관리보다는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듯이 가양에서 여의도 노량진 사이 여기가 굉장히 혼잡한 구간입니다.
진짜 저기는 네. 헬 구간이죠. 헬 네. 구간.
그리고 급행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빨리 가고 싶은 출퇴근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더 밀리고요. 네. 여기 보면은 차량 안에 이렇게 혼잡도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밖에도 플랫폼에도 이제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 호선도 있는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도 이렇게 칸별로 혼잡도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집계하지라는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해서 알아봤더니 카메라나 그 승차권 찍는 걸로 이걸 집계하는 건 아니고 이걸로는 차량별로 할 수 없잖아요. 네. 차량 이 요즘 신제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 하중으로 무게로
하중으로
예 사람이 많이 타면 하중이 늘어나고 그걸 센서로 센싱 해가지고 평균 사람 수로 나눠가지고 혼잡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량별로 체크하는 이런 요게 좀 새로운 신기능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거 안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네, 혼잡한 네. 건데 네.
일단 플랫폼이나 이런
밖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동해서 탄다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혼잡도 문제는 아직까지는 계속 숙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예를 들어서 더 지연되고 유가가 더 올라서 스스로도 너무 부담돼서 차량 이용을 덜 한다고 한다면 혼잡도를 낮추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서 노인 무임승차가 출퇴근 시간에 한 9%쯤 된다면 그 9%가 분산돼서 조금 없어진다면 조금 혼잡도는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노인 무임승차의 어떤 복지적인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일하러 가시는 노년층의 어떤 부담이 커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회적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9%에 진짜 9%가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러네. 네. 그분들 부담만 키우는 거죠.
그런 반론이 당연히 있고 노인회층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뭐 혼잡도 나온 김에 뭐 혼잡도의 대명사는 사실은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네,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경전철인데 저는 뭐 몇 번 취재 때문에 타봤습니다만 올해 1월에도 아직도 혼잡도가 180%대예요. 그러니까 뭐 낑겨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실신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신이요?
네. 와. 네. 그래서 지금 5호선이 연장이 이번에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5호선이 아무래도 경전철은 짧고 2량짜리니까 그렇죠. 경전철은 뭐 6량, 8량, 10량짜리 그러니까 중전철은 10량짜리니까 5호선이 김포 저쪽 검단 이렇게 연장되는 게 통과는 됐거든요. 물론 2030년 초반까지는 돼야 완공이 되겠지만 그래서 5호선이 길어지면 김포골드라인 이 문제는 조금 그때 가서는 풀릴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2량짜리 경전철이 다니는데 한 번, 두 번에 못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출퇴근 시간에.
네. 우이 신설선일 것 같네요. 네. 네. 경전철 지금 운행하는 게 김포골드라인 우이 신설선 그리고 신림선이라고 이렇게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있고요.
집 앞에 경전철이 있으시잖아요.
네. 하여튼 정리하면 이 무임승차제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일단 주도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대중교통 이용 확대책 에너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네. 초안을 짜고 있는 걸로 들리고요. 보건복지부는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그 아까 이 모든 제도의 근간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조금 뭐 복잡 미묘해요. 왜냐하면 노인의 복지를 지키는 게 원래 보건복지부의 어떤 역할이니까 이게 에너지 위기가 뭐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노인복지가 조금 축소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행령에 뭐 고유가 시기나 위기 상황일 때는 뭐 어떤 요건에 따라 뭐 무료 혜택을 뭐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세부 사항 고시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냥 캠페인으로 노인 대한 노인회나 뭐 이런 캠페인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과연 가능하느냐 전문가들은 뭐 지하철의 어떤 그 결제 기능을 특정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막는 거거나 뭐 그런 게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출퇴근 시간엔 뭐 이 시니어 패스는 뭐 통과되지 않습니다라든지 뭐 그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인단체는 이게 단순히 아까도 계속 두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노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면 안 된다라는 의미고 또 비록 뭐 약간 나들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노인들의 어떤 너무 방 안에서 운동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뭐 없애는 게 좀 부당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 강경호 한양대 교수는 일단 바우처나 횟수 제한 같은 걸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진짜로 일하는 노인을 어떻게 좀 혜택 축소로 그분들을 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짤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원래 핵심은 어쨌든 재정 부담인 거잖아요.
네, 사실 재정 부담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안락한 편안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네. 안전망을 깔아주는 차원인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행정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건데 네. 근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많이 너무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면 괜찮지만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고유가 대중교통 확대 차원의 어떤 혼잡도 완화 측면에서 나왔지만 원래 지금 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전국의 6개 광역지자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안 그래도 이 에너지 대책 얘기 전에도 무인승차 보전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 각 광역지자체 교통공사 의견을 받아서 법안 같은 걸 발의했거든요. 국비지원 같은 걸로. 보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1984년 5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라고 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 인구의 4% 정도였습니다.
4%.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한 20.5, 21 뭐 이 정도 되죠. 한 5배 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 중에 37%가 될 전망입니다.
그 3명 중 1명이 무임승차 하면은 지하철 진짜 못 버티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간 지금 전국 6개 지하철, 뭐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으니까요. 대전에도 있고. 지금 적자가 총 6개 지하철 하면 7천억 정도.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무임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2045년, 20년 후 37%가 노인이 되면 예. 무료로 타시면 연간 1조씩 무임 손실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걸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못할 텐데.
그러게.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네. 누가 이렇게 방울 달지 않으면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우회하는 건 놔두고 돈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제 발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에 방울 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노년층이 반발하시니까 어르신들이 반발하시니까 정치인들이 표 무서워서 그걸 이렇게 내리는 거는 쉽지 않고.
그건 놓아두고 지하철 공사에 네. 이렇게 네. 지원하는 방법. 네.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발의가 된 거고요. 당연히 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폭탄 돌리기 아닌가요?
네, 폭탄 돌리기. 일단 요한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된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임을 없애면 어느 정도 무임 손실이 줄어드냐? 서울 연구원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노인 무임 손실이 뭐 한 16%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출퇴근 시간 아침에 뭐 7시부터 9시, 저녁에 6시부터 8시는 뭐 노인 무임 패스가 뭐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무임 손실이 한 16% 정도 준다. 근데 이 재정 부담 얘기로 나왔을 때는 원래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그냥 70세로 노인 무임 기준을 상향하자.
상향하면
예. 네. 이게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이나 의원들도 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방울달게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표 떨어진 얘기인데 무임 손실이 이렇게 되면 70세로 상향시키면 34% 정도는 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7천억 무임 손실이면 뭐 한 2천억 원 초반대 정도는 줄일 수 있다. 무임 손실은. 그래서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게 전공법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얘기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총대를 매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표 한 표 한 표 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보면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인 무임 승차 조정을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썩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재정 쪽 얘기고 혼잡도 완화 측면에서 출퇴근 시간 어떤 일부 제한은 대통령이 말한 만큼 예를 들어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해진다면 일부 실행될 것 같긴 해요. 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뭔가 의결을 하면 가능은 한 것이어서 70세 기준 연령 상향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출퇴근 시간 제한은 저는 뭐 시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정말 그 프로가 생업에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제 생각에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새벽부터 보통 노인 일자리라는 게 뭐 이제
노무직이나 뭐 청소
그러니까 새벽부터 한 출퇴근 시간 정도까지는 약간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비용을 더 어떻게 보면 어쨌건 출근하러 가야 되니까 자기 돈 내고 가시라는 건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는 의문이네요.
여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혼잡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승용차를 덜 타고 덜 타면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진짜 정말 9%가 다 생업이라고 하면 갔던 분들이 예를 들면 나 오늘부터는 그냥 전철 타고 출퇴근할래 근데 갔는데 뭐 버스 그 전철을 두 개 놓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또 지각하네 그러면 차 끌고 가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공공오부제 시행했지만 민간도 일정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중교통 지원책이 아니고 못 타서라도 민간 차량 이용하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옮아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경우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요 혼잡도 완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